아시다시피 우리가 평소에 돈이라는 걸 대할 때는 은연중에 엄청난 단순함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약간 자판기 같은 구조랄까요? 1,0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덜컥 하고 콜라가 나오는 그런 거요.
네, 맞아요. 일상적인 소비의 영역에서는 그게 완벽하게 작동하니까요. 우리는 내가 지불한 가치가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무언가로 교환된다는 사실에 엄청난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야를 글로벌 거시경제, 그러니까 전 세계를 관통하는 통화 네트워크의 세계로 넓히는 순간, 이 자판기가 좀 기괴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동전을 넣었는데 막옆 사람의 콜라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콜라 가격이 두 배로 뛰기도 하죠. 환율이나 금리, 자본이동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이 얽히면서 우리가 알던 단순한 금융의 풍경이 순식간에 혼탁해지니까요.
맞아요. 거시경제의 본질이 바로 그 복잡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지갑 속 현금은 가만히 있는데 저 멀리 바다 건너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면 내 돈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곳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곳이죠. 그래서 그 흐름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을 갈구하며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을 찾고자 하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혼탁한 흙탕물을 아주 투명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심층 분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자료들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식탁 위에 2026년 6월 최신 데이터로 무장한 코리아 베스트, 그리고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의 심층 분석 리포트들을 올려뒀는데요. 주제는 바로 미국 달러와 세계 금융질서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은 흔히 보는 주간 경제 전망이나 환율 예측 수준이 전혀 아니에요. 이 세계의 경제가 도대체 어떤 배관망을 타고 흐르는지 그 지하의 구조도를 완전히 까발려 보여주는 아주 밀도 높은 분석들이거든요.
오늘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갑 속에 구겨져 있는 종이 화폐나 매일 아침 뉴스 끝자락에 나오는 오늘의 환율 지표로만 달러를 바라보셨다면 오늘 그 시각을 완전히 뜯어고쳐 드릴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달러란 게 사실 단순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달러를 세계 금융시장을 통째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본 운영체제, 즉 글로벌 OS로 이해하는 아하 모멘트를 찾아볼 건데요. 저 멀리 뉴욕의 달러 움직임이 왜 여러분의 주식 수익률을 갈아엎고 장바구니 물가에 직격탄을 날리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묵직하면서도 일상과 맞닿아 있는 여정이 되겠네요. 숨 쉬는 공기처럼 너무 당연해서 잊고 있던 달러의 진짜 얼굴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 이 부분 한번 파헤쳐 보죠. 방금 제가 달러를 스마트폰의 OS에 비유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살때왜 굳이 안드로이드나 iOS를 고집하는지 생각해 보면, 그게 완벽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버그도 많고 불만도 있지만 그냥 모두가 쓰기 때문이죠.
맞아요. 친구들이 다 거기 있고 내가 쓰는 앱들이 그 생태계에 맞춰져 있으니까요. 그럼 달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것도 결국 이 극단적인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리포트에 등장하는 압도적인 숫자들을 보면 그 비유가 얼마나 뼈저리게 정확한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기준 국제결제은행 데이터를 보면요. 전 세계 장외 외환거래에 무려 89.2%의 달러가 끼어 있습니다.
와, 거의 90%요? 아, 그러니까 한국 원화를 태국 바트화로 바꾸든, 멕시코 페소화를 영국 파운드로 바꾸든, 그 중간에는 무조건 달러가 다리를 놓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2025년 4분기 전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고에 쌓아둔 외환 보유액의 약 57%가 달러 자산이에요. 스위프트 결제망, 즉 국가 간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에서도 절반 이상이 달러로 청구되죠.
미국 경제가 전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25% 남짓 아닌가요?
맞아요. 경제 규모는 25%인데 금융거래 점유율은 막 50에서 90%에 육박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괴리인 거죠.
그 괴리가 바로 네트워크 효과의 힘이겠네요. 쓰면 쓸수록 벗어날 수 없는 굴레 같은 거군요. 중앙은행은 안전해서 달러를 쌓아두고, 기업은 결제가 편해서 달러로 가격표를 달고요.
네, 그리고 은행은 그걸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고요. 끝없이 자기들끼리 꼬리를 물고 강화되는 무한 루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부터 다른 나라 돈을 기축통화로 씁시다 하고 새로운 OS를 들고 나와도 갈아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이 얽혀 있어서요.
네. 글로벌 무역상부터 말단은행 직원까지 수십 년에 걸쳐 이 달러라는 시스템에 맞춰 모든 금융코드를 짜놨거든요. 가장 편해서 많이 쓰고 많이 쓰니까 더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좋습니다. 달러가 전 세계를 굴러가게 하는 강력한 OS라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처음부터 그냥 종이쪼가리 위에 세워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거시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흐름을 아는 게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달러를 들고 가면 미국 은행이 금으로 바꿔주는 아주 든든한 하드웨어가 존재했잖아요.
네, 1944년에 유명한 브레톤 우주 체제가 탄생하거든요.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생산력을 가진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잡으면서 금 1온스를 딱 35달러에 고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들은 그 달러의 가치를 연동시켰고요.
한마디로 달러가 곧 금이었던 시절이네요. 마음이 아주 편안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구조적인 모순, 즉 트리핀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계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거래에 쓰일 달러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풀려야 하잖아요.
네, 거래를 하려면 돈이 돌아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를 보면서 해외로 달러를 뿌려야 해요. 근데 그렇게 풀린 달러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이 슬슬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 지하 금고에 저 달러를 다 바꿔줄 만큼 금이 진짜 있긴 한 거야?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달러를 안 풀면 세계 경제가 가라앉고 경제를 살리려고 달러를 막 풀면 달러 신뢰가 바닥을 치는 모순에 빠진 거죠. 그게 결국 1960년대 베트남 전쟁과 재정 지출로 임계점에 달했고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달러 가져와도 이제 금으로 안 바꿔준다. 그 닉슨 쇼크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아니, 1971년이면 벌써 반세기가 넘었잖아요. 금이라는 실물 담보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 달러라는 OS가 붕괴하기는커녕 더 거대해진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이네요. 지금 우리가 쓰는 달러는 냉정하게 말해서 국가가 이건 돈이야 하고 우기는 그냥 잉크 묻은 종이일 뿐이잖아요.
겉보기엔 닷줄 끊어진 배처럼 보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금이라는 하드웨어 대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제도적 닷을 새롭게 내렸습니다. 리포트에서도 이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는데요.
제도적 닷이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970년대 이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손잡고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전 세계가 원유를 사려면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하게 만든 거죠.
석유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구해야 하는 강력한 수요를 창조해낸 거군요.
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금을 대체한 진짜 닷은 전후 미국이 겹겹이 쌓아올린 8개의 거대한 제도적 기둥들입니다. 전 세계 바닷길을 통제하는 군사력, 자산 뺏길 걱정 없는 법치주의, 이런 것들이죠.
무역대금 결제의 장악력 같은 것도 포함되겠네요.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가 담보가 되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들을 묶어주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스위프트 결제망입니다. 이걸 장악했다는 건 말 안 듣는 국가를 글로벌 금융에서 단숨에 퇴출시킬 수 있는 무기를 쥐었다는 뜻이거든요.
전 세계 은행들이 쓰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서 강제로 계정을 영구 삭제해버리는 것과 같군요. 근데 이런 인프라나 법치주의 같은 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핵심 심장은 따로 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리포트를 보니까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리포트가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달러 패권 하면 미국 연준이 찍어내는 빳빳한 초록색 지폐, 현금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심장은 현금이 아닙니다.
네. 현금이 아니면요? 은행들이 굴러가는 시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단순히 안전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메커니즘을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미국 국채 발행 잔액이 무려 30조 9천억 달러예요. 하루 평균 거래량만 1조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하루예요? 와, 믿을 수 없는 규모네요.
이 압도적인 규모가 의미하는 건 내일 당장 세계대전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내가 가진 국채를 던지면 단 1초 만에 현금으로 바꿔주는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 끝을 알 수 없는 유동성의 바다군요.
핵심은 글로벌 단기자금 시장, 흔히 말하는 레포 시장의 배관망에 있어요. 은행이나 대형 헤지펀드들이 당장 하루 이틀 쓸 수백억 현금에 필요할 때 그냥 신용으로 안 빌려주거든요. 무한가를 전당포처럼 담보로 맡겨야 합니다.
그때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100% 믿고 받아주는 유일무이한 담보물이 바로 미국 국채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현금을 다발로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이자도 나오는 미국 국채 형태로 달러를 들고 있는 거죠.
야, 국채 자체가 글로벌 금융의 혈액이자 완벽한 담보물이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아하 모멘트인데요. 현금과 국채 시장이 결합되어 있어서 이 시스템이 철옹성이 된 거군요.
네,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죠.
자, 미국 국채와 스위프트 그리고 법치로 온 세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건 이제 뼈저리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뉴스에서 매일 강달러다, 약달러다 떠드는데 저 멀리 미국의 통화 가치 변화가 왜 청취자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갉아먹는 건가요?
달러가 글로벌 시스템의 기초 언어라서 그렇습니다. 달러 가치가 변하면 전 세계 경제의 온도계 자체가 미친 듯이 요동치거든요. 강달러 상황을 볼까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파티가 열린 겁니다. 외국 물건을 훨씬 싸게 수입하니까 인플레이션도 잡히죠.
아, 그럼 반대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특히 신흥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악몽이 시작되는 거네요.
네, 재앙에 가깝습니다. 신흥국 정부나 기업들은 이자가 싸고 거래가 편한 달러로 보통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달러 가치가 폭등하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자국 통화 기준으로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부채 부담이 확 커지겠네요.
게다가 글로벌 자본은 불안한 신흥국에서 돈을 빼서 금리도 높고 안전한 미국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특히 한국 경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 대목에서 좀 서늘해지실 겁니다. 한국은 보통 환율이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면 수출 기업들 가격 경쟁력 생겨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들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오해하시죠.
근데 리포트를 보면 그게 반쪽짜리 착각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더라고요.
원화 약세가 일부 대기업의 잔고상 이익을 늘려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근본 구조를 봐야 해요. 한국은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원유, 천연가스, 광물 같은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표는 전부 달러로 적혀 있죠.
아, 똑같은 양의 석유를 사와도 원화를 훨씬 더 많이 줘야 하니까 그게 곧장 수입 물가 폭등으로 직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으면 공장 생산 비용이 뛰고 여러분의 전기요금, 가스비, 식료품 가격이 도미노처럼 오르게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수입발 인플레이션이죠. 게다가 주식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도 생각해보세요.
아, 환차손 문제가 있겠네요. 외국인들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한국 주식을 샀을 텐데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달러로 바꿀 때 막대한 손해를 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외국인들은 그 손해를 피하려고 한국 주식과 채권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셀 코리아를 촉발할 수 있어요.
달러 방향성이 단순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소비부터 투자 포트폴리오의 생사까지 쥐고 흔드는 진짜 방화쇠였네요.
네, 정말 살벌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글로벌 매크로의 파도를 타는 헤지펀드들이나 영리한 투자자들은 이런 장세에서 달러를 어떻게 요리하고 있나요? 그냥 달러 오를 것 같으니까 달러 사자, 이 수준은 절대 아닐 텐데요.
당연히 훨씬 정교한 렌즈로 시장을 봅니다. 프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달러가 오르냐 내리냐의 방향이 아니라 달러가 왜 움직이느냐, 즉 그 조건과 원인이거든요.
오르는 원인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해졌다고 쳐보죠. 이때는 자본이 미국 채권으로 몰리지만 고평가된 성장주에는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금리가 오르니까요.
네. 반면에 중동에 전쟁이 터지거나 팬데믹이 와서 전 세계가 극도의 위험 회피 모드에 빠져 달러 현금으로 도망치는 강달러가 올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양상이 또 전혀 다르죠.
아, 똑같은 강달러라도 성장주를 때리는 강달러가 있고 시장의 공포를 반영하는 강달러가 따로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된 피난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아, 비트코인 흥미롭죠.
어떤 사람은 이걸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서 달러 대안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스닥 기술주란 똑같은 투기 자산이라고 폄하하잖아요. 리포트는 비트코인과 달러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비트코인은 사실 시장 상황에 따라 좀 자아분열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리포트는 비트코인이 철저하게 달러 유동성과 실질금리의 함수라고 분석해요.
실질금리라면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에 뺀 돈의 진짜 가치 말씀이시죠?
네, 달러가 시장에 융단폭격처럼 풀리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뚝 떨어질 때, 그러니까 달러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손해일 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수단으로서 미친 듯이 솟아오릅니다.
달러 권위가 떨어질 때 반사이익을 크게 얻는다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최근엔 더 복잡해졌습니다. 월가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았잖아요.
아, 제도권에 들어왔죠.
네, 이제 비트코인은 시스템 외부의 반항아가 아니라 달러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초고위험 자산으로 편입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영리한 투자자는 리포트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렌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렌즈요? 청취자분들이 당장 뉴스나 계좌창에서 확인해야 할 계기판 같은 거군요. 하나씩 좀 해부해 주시죠.
네, 첫째는 DXY 지수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 가치를 보여주는 온도계죠. 둘째는 방금 말한 미국의 실질금리 추이입니다. 돈의 진짜 값이 싸지는지 비싸지는지 보여주고요.
셋째는요?
셋째는 구리나 원유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입니다. 원자재는 달러로 거래되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가격이 억눌리는 역상관관계를 갖거든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뭔가요?
넷째는 신흥국 환율과 달러 채권의 가산금리입니다. 이게 튀어오르면 글로벌 금융시스템 어딘가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해요. 마지막 다섯째는 미국 주식시장 내부의 스타일 변화입니다.
고금리를 버티는 가치주냐? 돈 풀려야 날아가는 성장주냐, 그 성과 차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다섯 개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봐야 진짜 매크로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와, 이 다섯 개의 계기판이 막 찰칵찰칵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달러의 초롱성도 과연 영원할까요? 요새 뉴스만 틀면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와 외치고 러시아나 중국은 달러 안 쓰겠다고 난리잖아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탈달러화를 흑백 논리로, 그러니까 내일 당장 달러가 붕괴한다, 이렇게 접근하면 시장을 완전히 오판하게 되거든요.
그럼 붕괴는 아니라는 건가요?
달러 붕괴는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견고하던 요새에 눈에 띄는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명백한 데이터적 팩트예요.
균열이라면 중국 위안화나 유럽 유로화가 달러 더미율을 갉아먹고 있다는 건가요?
시도는 끈질기지만 한계가 너무 명확하죠. 중국 위안화는 무역 규모는 거대해도 정부의 자본 통제가 너무 심합니다. 내 돈을 맘대로 못 빼는데 누가 기축통화로 치겠어요?
하긴 그렇네요. 유로화는요?
유로화도 훌륭하지만 앞서 말한 미국 국채시장처럼 유럽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압도적인 단일 안전자산 시장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경쟁자들 OS에는 아직 버그가 너무 많다는 거네요. 그럼 도대체 그 균열은 어디서 오고 있는 겁니까?
진정한 리스크는 외부가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로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예요. 리포트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더라고요.
정부 빚이 늘어나는 게 어떻게 달러를 위협하나요?
미국 정부가 적자를 메우려고 국채를 무한정 찍어내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거든요. 얘네 이자 갚을 능력은 되나 싶어서 국채 사주는 대가로 더 높은 웃돈, 그러니까 텀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달러 신뢰를 안에서부터 파먹고 있는 거죠.
아, 내부의 빚잔치가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거군요. 러시아 제재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미국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쫓아내는 걸 보고 전 세계 적대국들이 뼈저린 교훈을 얻었거든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언제든 내 목줄을 내어주는 거구나 하고요.
그래서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는 거군요.
네. 비효율적이더라도 자기들끼리 지역 통화로 결제하는 우회로를 파면서 시스템의 다극화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와, 오늘 정말 글로벌 배관망 끝자락까지 아주 깊숙하게 잠수했다가 올라온 기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러가 단순히 지갑 속 종이돈이 아니라 군사력, 법치주의, 거대한 국채시장이라는 심장으로 박동하는 세계 금융의 운영체제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 정교한 나비효과도 함께 추적해봤죠.
달러 흐름이 원자재와 환율을 타고 여러분 삶에 어떻게 직격탄을 날리는지요?
오늘 해부한 이 방대한 지식들이 여러분이 내일 뉴스를 보실 때 진짜 신호와 노이즈를 걸러내는 훌륭한 필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 지식의 향연을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 머릿속을 맴돌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탈달러화와 균열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기존 금융의 족쇄를 끊어버리겠다며 등장한 최첨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그곳에서조차 현재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매개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1달러 가치에 정확히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참 얄궂은 모순이죠. 중앙은행 벗어나겠다는 혁명 한복판에 오히려 달러 그림자가 가장 짙게 깔려 있으니까요.
맞아요. 심지어 이 코인 발행사들은 1달러 가치를 증명하려고 뒤에서 막대한 규모의 미국 단기 국채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러 지배력과 국채 수요를 디지털 세계로까지 폭발적으로 늘려주고 있는 셈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엄청난 역설이네요.
미래 디지털 시대는 과연 달러 시스템을 파괴할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달러 권력을 영원토록 연장해줄 궁극의 방패가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친 달러의 무서운 네트워크 효과를 떠올리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지갑 열 때 돈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단순한 교환 도구인 줄 알았던 돈의 세계가 사실은 전 세계를 옥죄는 정교한 배관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